이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나 있는 것이 나로주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예언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십계명에 관한 20장 1절 6절 말씀을 나눠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축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제1대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 엄히 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인류가 지켜야 할 영원한 법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느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고 또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기 위함이고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데이 스쿨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거기 왜 십계명을 주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세 종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율법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The Moral of Law, 그러니까 도덕법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바르고 영원한 기준을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건 폐지된 것이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법을 줬냐? The Civil Law, 시민법인데 사회법이라고 했다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할 때 국가와 사회의 원칙 같은 그런 기능을 한 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네게 잘못한 거 있고 누가 또 숨진 거 있고 그런 배상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시민법은 신정통치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국가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망한 이후 적용 대상이 사라진과 동시에 없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의식법입니다. Ceremonial Law.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절기들을 지킬 때 그 규정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또 기타 삶의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이 포함됐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이 의식법에 할애되어 있고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적용되거나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규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규례들이 의미하는 말 모두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의식법, 제사법은 신약시대에 완전히 폐지된 법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제사법 역시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으로 뭐만 남았어요? 십계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용되는 율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율법이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뜻,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시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부여해 줍니다. 가령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알 수 있는데 결코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결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한 것이라 할 때 율법을 범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계명 중에 하나 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뜻을 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하고 망령되이 부르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주신다는 그 공급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십계명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두에게 다 유효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원리가 이 도덕법인 십계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럼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이 십계명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어떤 궤변을 논한다면 그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이지 십계명과 신약의 법은 대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내가 십계명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1획도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우리 두 개의 돌판을 갖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 4계명이 요약된 것이고 두 번째 돌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폐지하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 사랑하는 법을 폐지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의인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조차도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성화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것은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대로 써야 유익하듯이 십계명 역시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성도가 복된 삶을 사는지 안 그러면 환난당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줘서 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서 복과 화를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계명을 잘 준수하면 너희가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면 기근과 전쟁과 질병을 겪을 것이고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이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포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무시했고 서로 다투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은 복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뭘 당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 잘해요? 도적질 잘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훔쳐요? 바람피고 사기치고 사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뭘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복되고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서 천국갈지 지옥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서 엄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망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 그러나 죄를 어기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흥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어제까지 죄 짓다가 돌이켜서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복의 주인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의롭게 살다가 오늘부터 죄를 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환란을 주시는 얘기죠. 환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복의 주인공으로 환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살아가게 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거기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듭난 성도의 새 성품 안에서 내적으로 기록될 성도는 그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내 속에 누가 거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웃을 학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도 속사람으로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서 십계명이 이제 폐지돼서 말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구속론에 보면 율법 폐기로는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폐기됐다. 신약의 은혜로만 지키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이제 아무 쓸짝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추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복의 주인공은 그 속에서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고 푸르고 청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무시할 거 하고 또 율법 폐지 때가 아니라 여전히 계명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그 마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계명 보십시다. 오늘 그 3절에 1계명이 언급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모든 헛된 우상의 존재는 다 너희는 제거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으며 어떤 우상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하라 그 얘기죠. 이것은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국가를 형성할 때 애굽에서 받은 우상 숭배의 영향력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을 그러한 영향을 의식적에서 하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도, 밀곰 등 온갖 주변의 우상들에 대해서 빠질 것을 염려하고 또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오늘 우상의 의미가 뭔가 좀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숭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상의 의미가 뭐냐? 우상은 천연적 정의로는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금은 동철 등으로 신적 경배 대상을 만든 형상을 말할 때 우상이라 그래요. 어리석을로 형상상자죠. 그 재료가 재질이 뭐다? 돌, 금은 동철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신적 대상으로 섬기는 모든 대상을 다 이렇게 우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뭘 했다? 섬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또 동물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어요. 정령 숭배를 하는 애니미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디안들이라는 걸 볼 때 정령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의 홍수에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그 바알의 배우자가 바로 아세라예요. 모압 지방에 금홍호 신이 있었고 암몬 사람들은 밀곰 혹은 몰록, 시돈 지방의 여신인 이 아스다돗,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이집트 사람이 섬기던 아몬과 또 레, 수많은 이 만신전들이 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신, 달신, 폭풍, 산, 강, 질병신 여러 신이 있고 성읍과 도시, 심지어는 가정에도 각기 뭐가요? 수호신, 르디빔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헛된 것이란 얘기예요. 시편 115편 4절의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에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그냥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를 섬깁니다. 고대 신은 모두 인간들의 삶을 반영으로서 만든 신들이에요. 그래서 남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부부입니다.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 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가 노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노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이 아세라와 부부 생활할 때 기분이 좋아서 뭘 내려?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에서 부부 생활을 유도하게 해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도 이 부부 생활함으로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런 행위를 전문 용어로 주술 유감이라 표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비를 주관하고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바알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서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들에게서 농사가 잘 되게 한 것은 소극적으로 징계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들은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이 다루는 섭리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알신을 잘 섬겨서 농작이 풍성하거나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사는 그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암몬족 속의 주신인 몰렉 또 몰록을 섬긴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록은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녀가 병이 들고 병에 가면 아니 몰렉신이 노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한 아이를 몰렉에게 바치면 마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들을 몰렉 우상 앞에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불가운데씩 걸어가고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는데 후기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몰렉의 손바닥을 달고서 그 위에 아이를 놓아 불에 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몰렉을 섬긴 것은 아이와 건강과 안녕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몰렉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긴 원인은 바알과 몰렉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원인은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적극적으로는 그것이 징계라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연단하려는 의도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우상 아래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 욕망을 이루려는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규례를 내려주는데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각종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가 있었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 썬데이 군과처럼 7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도 솔로몬의 육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게 되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베들과 단 사이에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우상은 어떤 의미라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것 자체가 상징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2, 3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새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얘기예요.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것은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육안으로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형성하지 말고 물질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전략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도 블레셋이 빼앗겼어도 그 다곤신전에 같이 갖다 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곤신전에 다 팔이 목이 부러져가고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을 스스로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피조물로서 형상을 전략하는 것은 전략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복과 화를 주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의 결의가 뭐예요? 우상한테 절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지에 근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그런 포고령이 내렸지만 그들은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신임해서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절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능히 건지실 줄 알고 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 말씀했던 겁니다. 파사, 페르시아죠. 아수로의 왕 때 총리 하만이 성문에 앉아 누구든지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비록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사람한테 절하는 거, 공경에 표현하는 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만의 위치에서는 신적 위치에서 신적 성경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조차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신약에 와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차린 음식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 28절 29절 말씀 보면 우상 재물은 성령께서도 그것을 먹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에 감동받은 데 이 종교회를 거쳐서 몇 가지 결의를 갖고 있었죠. 음행, 피, 목매어 죽인 음식과 함께 우상 재물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서 이것을 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한테 통보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10장 18절에 22절의 말씀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10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제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다가 멸망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하지 말라 일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므로 제물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귀신의 잠에 차는 것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는 오히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교회에 얘기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단의 교훈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는 니골라당과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이 있는데 그들은 함께 행음과 함께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에서는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서 얻은 모든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어기고 얻은 것들이 있다면 다 뭐가 저에게요? 우상의 재물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는데 우상 숭배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돌 던져 다 죽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성읍에 대해서는 성읍들로 사람들로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소멸시키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려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너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더불어 정을 통하고 있다면 한편 속에서 질투하지 않을 부부가 있을까요? 그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는 얘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한 자의 가정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부모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 자녀들도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연좌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영향 속에서 그들도 따라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6절 말씀하고 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천대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그 영향력으로 자녀들도 좋은 신앙으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 4대까지 저주하는 말이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에서 3, 4대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 우선에게 이러한 은혜를 굉장히 부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대까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성도 하나님이 지키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죠.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 안 섬기는 자인가. 오늘 형상 갖고 우상 섬긴 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테스트가 뭐냐? 그것이 첫 번째가 애정 테스트예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이 그 생각을 지배하느냐? 어디다가 아낌없이 내가 돈을 쓰고 어디다가 내가 취미나 스포츠나 개인 관심이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느냐?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분복들이에요. 다만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애정의 표현인데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껴놓았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가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꿔치기를 했어요. 누가 와? 뭐 손님이 온다든지 뭐 오랜만에 뭐 골프 약속이 됐다든지 해서 그 자리를 바꾸어서 내 마음의 애정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해서 서는 것보다 거기에 마음을 뺏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애정을 품고 있는지 그 애정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테스트해야 되냐? 신뢰의 테스트예요. 난 이것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난 이것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 뭘 신뢰합니까?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떠한 방향을 향하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 뺏겨서 이것만 있으면 난 안정감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난 두려움 없어라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는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경험합니다. 그죠? 중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붙들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마약, 술, 쾌락, 쇼핑 이런 중독, 그것이 기울어지게 하고 있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 못된 것이 우리 만들어낸 지위나 직장, 성공이라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애정을 빼앗고 신뢰를 빼앗아갈 수 있는 대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또 탐욕 속에 살아가지만 바울사도는 탐욕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탐욕 것이고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교만,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그 유혹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면 성도들은 십계명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제 또 이제 일계명부터 시작하니까 또 다음 주에도 십계명 하겠죠. 이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열 가지 계명을 좀 애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애웠으면. 그래서 십계명을 애우고 생각해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음욕도 품지 말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탐욕조차 품지 말라는 것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 역시 그 대상에서 포함된다. 자, 십계명은 소극적 명령뿐 아니라 적극적 명령도 우리에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어떡하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얘기지. 난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우상숭배 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라는 명령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자, 세 번째는 십계명은 부분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전체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유법이라고 포함하는데 제유법은 사물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뭘 가르친다요? 전체를 가르친다는 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건 내 부모만 공경하고 다른 부모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에 대해서는 무례히 행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존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에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도 또 내 상사도 또 윗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예를 갖춰야 함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부분적 명령이라 할지라도 뭘 포함한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십계명 중에 첫째 돌비에 기록된 내용이 둘째 돌비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계명 하나 사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경외할 것이 없고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첫 계명인 제1계명 우린 그것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 이것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 첫 계명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된다고. 기준이 된다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 복과 화가 있다고. 솔로몬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세와 장수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망하게 했어요? 무엇이 그 사람 하나님의 판단에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같이 하나님 한 번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왕 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 다 했어요.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말을 많이 두지 말며 그죠? 이게 다 했어. 금과 금보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말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결국 군사적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고 외교의 영향력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고 수많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을 어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칭찬할 수 없는 자리에 만들고 그는 결국 타락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나마 뒤늦게 노년에 깨우쳐서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 12장에 이 모든 결과를 결국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다.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생은 그 황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로 인해서 그 인생이 퇴락길을 걷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올가매는 그러한 올가맥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생각하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나를 올가맨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계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이 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락의 인생 그것을 우리가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악을 버리고 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의도와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법을 사랑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